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만약 여러분이 은행을 운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금 받는 창구를 전부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금 창구를요?
네. 게다가 다장 떼일 염려가 없는 그 안전한 대출 상품들 있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 걸 모조리 다른 회사에 넘겨버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번 삐끗하면 수백억 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 투자에만 회사의 모든 돈을 쏟아붓는 거죠.
와, 밖에서 보면 그거 거의 금융계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일 텐데요.
그렇죠. 엄청난 도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다룰 그 기업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대상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업, 2026년 6월 최신 시점의 신한캐피탈 IB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흥미롭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요, 여러분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싶으시든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그 수백억 원의 돈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궁금한 호기심 많은 분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이 방대한 텍스트 더미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사이트만 쫙 뽑아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실 금융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금융사는 어떻게든 안전망을 두껍게 까는데 약간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다루니까요.
스스로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위험을 즐겨서가 아니라 아주 철저히 계산된 뼈대를 사온 거거든요. 이 지점이 정말 분석할 가치가 높죠.
맞습니다. 대다수 캐피탈사가 아주 쏠쏠하고 안전한 자동차 할부나 리스 영업으로 막 수익을 올릴 때 말이죠. 신한캐피탈은 2020년 10월에 무려 자동차 금융을 포함한 그런 소매 금융을 통째로 신한카드에 넘겨버렸습니다.
과감했죠.
네. 그리고 오직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이라는 두 기둥에만 회사의 명운을 걸었거든요. 제가 보고서 보다가 진짜 놀란 숫자가 있는데요.
어떤 숫자죠?
과거 그들의 밥줄이었던 소매금융 잔액이요. 236억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236억 원이요?
네. 전체 잔액의 0.2% 수준입니다. 사실상 소멸한 거죠. 스스로 생명줄을 끊어버린 셈인데, 전문가님, 도대체 왜 이런 리스크를 떠안은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여신 전문 금융업, 그러니까 캐피탈사라는 업종 자체가 가진 태생적인 약점을 좀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태생적인 약점이요?
네. 법적으로 캐피탈사는 은행처럼 일반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른바 수신 기능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정작 자기 금고에 스스로 차오르는 돈은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보고서에 나온 내용 빗대어 보면,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앞마당 우물에서 물을 막 퍼다 쓰는 농부라면 캐피탈사는 매번 비싼 돈을 주고 시장에서 물을 사와야 하는 약간 우물 없는 농부라는 거네요.
와, 기막힌 비유네요. 맞습니다. 우물 없는 농부죠. 근데 그게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물장수한테 사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밖에서 채권, 즉 여전채를 발행해서 돈을 꼬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금융시장에 가뭄이 닥쳤을 때입니다.
가뭄이요?
네, 가뭄이 오면 물장수들이 물값을 막 부르는 게 값이 되거나 아예 물을 안 팔겠다고 거래를 뚝 끊어버리거든요.
아, 끔찍하네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2022년 가을에 한국 채권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던 레고랜드 사태. 그게 정확히 그런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네네. 당시 신용도가 좀 애매한 캐피탈사들은 아예 돈을 빌리지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당할 뻔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4에서 5%대에 어마어마한 고금리를 물고 돈을 꼬아야 했습니다. 원가가 폭등하니까 장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우물이 없는 건 신한캐피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농부는 어떻게 그 극심한 가뭄을 버텨낸 겁니까?
아주 거대한 우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산이요?
바로 신한금융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죠.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이 AA-라는 아주 우량한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리 얼어붙어도 투자자들이 약간 에이, 신한이 설마 망하겠어? 하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아, 그룹의 신용도를 등에 업었군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조달 자금의 77.2%를 만기가 긴 아주 안정적인 회사채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당장 갚아야 해서 피말리는 단기 차입금 의존도는 5% 수준으로 꽉 틀어막았죠.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비즈니스 볼때왜 조달 비용부터 봐야 하는지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물건을 비싸게 잘 팔아도 떼어오는 원가 자체가 흔들리면 그냥 회사가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조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방어막이 그렇게 탄탄했다면 돈을 굴리는 족족 막 수익을 냈어야 정상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순이익이 1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아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게다가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 고정 이하 여신, 즉 NPL 비율이 무려 11.6%까지 치솟았어요. 빌려준 돈의 10% 이상이 떼일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 이거 완전 늪에 빠진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늪에 빠졌었죠. 그리고 그 늪의 이름이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아, 부동산 PF.
네, 코로나 시기 저금리 호황 때 거의 모든 캐피탈사들이 고수익을 쫓아서 앞다트 뛰어들었던 시장이거든요. 특히 신한캐피탈은 자동차 할부 같은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더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베팅해야 하는 약간 구조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아, 우물이 없으니까 물값을 벌려면 더 독하게 장사해야 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치명적이었던 게 초기 대출인 브릿지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브릿지론이라는 게 건물을 올리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인허가도 안 나고 삽도 안 뜬 그 빈 땅만 있는 상태에서 빌려주는 돈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위험한 걸 왜 그렇게 많이 한 겁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건물이 안 올라갔는데 그 엄청난 이자를 시행차가 대체 무슨 돈으로 감당하나요? 듣다 보니까 약간 돌려막기 구조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참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구조 자체가 약간 거대한 릴레이 게임 같거든요.
릴레이 게임이요?
네,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땅값만 가지고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립니다. 그러다 인허가가 나고 진짜 공사를 시작할 때 은행 같은 곳에서 더 큰 규모의 본 PF 자금을 빌리죠. 시행사는 이 본 PF 돈을 받아서 앞서 빌렸던 브릿지론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아, 결국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 빚을 갚는 거군요. 그럼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분양이 안 돼서 돈이 안 들어오면?
본 PF가 막히죠.
그리고 본 PF가 막히면 앞단의 브릿지론까지 연쇄적으로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금리가 급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확 얼어붙으면서 분양이라는 최종 출구가 꽉 막혀버렸잖아요. 그러자 삽도 못 든 빈 땅에 돈을 묶어둔 브릿지론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진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네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 놀란 건 이 회사의 극복 과정입니다. 2024년 말에 취임한 전필환 대표가 뭐 거의 외과 수술 수준으로 장부를 뜯어고쳤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외과 수술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회사 전체의 NPL 비율을 5.96%에서 2025년 9월 기준으로 2.76%까지 거의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빚 독촉을 해서 받아낸 게 아닙니다. 골마버른 살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뼈대를 아예 새로 맞추는 자산 재배치를 감행한 거거든요.
자산 재배치요?
네, 가장 위험한 브릿지론 비중을 43%에서 26% 확 줄여버렸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부실 우려가 있는 자산은 그냥 시장에 매각해버린 거죠.
어휴, 출혈이 엄청났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비교적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의 선순위 본 PF, 즉 문제가 터져도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뒷단으로 통째로 옮겼습니다.
야,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 거네요. 위험한 앞단을 쳐내고 안전한 뒷단으로 갔다.
네, 포지션을 바꾼 거죠.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약간의 의심이 듭니다.
어떤 의심이죠?
보고서를 보니까 2026년 1분기 순이익이 무려 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3%나 폭등했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했다고 해도 이거 1년 만에 이익이 거의 두 배로 뛴다는 건 좀 비현실적인데요. 뭐 코스피가 4,214포인트를 찍었다고는 하지만 이거 위기 완벽히 극복하고 완전 정상화된 거 맞나요? 혹시 뭐 착시 같은 거 아닙니까?
와,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이 지점에서 큰 그림을 좀 연결해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완벽한 정상화라기보다는 착시에 가깝습니다.
아, 착시가 맞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익의 질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셔야 하는데요. 캐피탈사의 본질적인 체력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 핵심 이자 수익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게 본업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2020년 1분기에 이자 수익은 늘어난이 아닙니다. 고위험, 고수익, PF를 막 잘라냈으니까 당연히 이자 들어오는 건 줄었겠죠?
아, 그러네요. 브릿지론 같은 걸 쳐냈으니까요.
그럼 대체 이익이 두 배로 뛰었다는 저 엄청난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바로 과거에 투자해둔 유가증권의 평가 이익입니다.
아,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요?
네네. 주식시장이 엄청난 강세장이었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회사가 들고 있던 자산들의 장부상 가격이 그냥 확 뛰어 오른 겁니다. 즉, 본업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현금이 막 쏟아져 들어온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컸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겉보기에는 이익이 폭등해서 막 부활한 것 같지만 결국 진정한 정상화는 핵심이자 수익이 다시 받쳐줄 때 달성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피털사가 시장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파악하려면 경쟁사들이랑 거울치료하듯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경쟁사들을 한번 빠르게 쫙 훑어보죠. 먼저 현대캐피탈은 어떻습니까?
현대캐피탈은 약간 캡티브, 즉 전속시장이라는 완전체 방패를 쥐고 있죠.
아, 현대기아차 살 때 다들 현대캐피탈 쓰잖아요.
맞아요.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막강한 캐시카우가 있다 보니까 굳이 위험하게 아이비에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KB캐피탈은요?
거긴 중고차 시장, 즉 KB차차차라는 막강한 안전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서서히 아이비를 키우는 구조죠.
아, 다들 자동차라는 든든한 백이 있네요. 그렇다면 메리츠캐피탈은요? 여기는 신한이랑 비슷하게 하이리스크 모델 아닌가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위험관리 철학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신한은 과감히 수술하고 자산을 안전한 선순위로 옮겼잖아요. 반면에 메리츠는 특유의 공격적인 고수익 모델을 유지하면서 그 변동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쪽을 택했죠.
철학이 다르군요. 마지막으로 IBK 캐피탈은 어떻습니까?
신한이랑 기업금융 위주라는 점은 가장 비슷한데 여긴 철저하게 선순위 투자 위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서 위기를 요리조리 잘 피했습니다.
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신한캐피탈의 위치가 정확히 보이시죠? 자동차금융이라는 후퇴로가 아예 없으니까 이들은 오직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에서 무조건 승부를 봐야 하는 엄청난 구조적 압력 상태에 놓여 있는 거네요.
네, 도망칠 곳이 없는 거죠.
그럼 국면을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이제 무서워서 줄인다고 치면 그럼 대체 이들은 앞으로 뭘 먹고 살겠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룹 차원의 거대한 체스판을 좀 봐야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2030년까지 무려 1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110조 원이요?
네, 이른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되게 웅장하네요. 그 엄청난 돈을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 부동산 담보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산업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프라이빗 크레딧 같은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확 쏘아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 최전선에 바로 신한캐피탈이 서 있는 겁니다.
아, 생산적 금융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기업에 투자하고 돈 대주는 거면 그거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IB들이 매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은근히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겉보기엔 빚세도 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증권사 IB는 거래를 딱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인에 가깝습니다.
약간 공인중개사 같은 거군요.
비슷하죠. 딜이 성사된 이후에 기업이 망하든 말든 증권사는 이미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타격이 적습니다. 반면에 캐피탈 IB는 자본시장의 자본 공급자입니다.
자본 공급자요?
네. 자기 회사 장부에 직접 현금을 꺼내서 위험을 떠안고 끝까지 회수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죠. 만약 기업이 부도가 나면 캐피탈사는 그 수백억 원의 손실을 오롯이 혼자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와, 결정적 지식이네요. 증권사는 수수료만 먹고 빠지지만 캐피탈사는 내 지갑에서 돈 꺼내주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에서는 단순히 딜을 따오는 그 딜 소싱 능력 못지않게 한번 빌려준 돈을 악착같이 관리하는 사후관리, 그리고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는 신용분석과 가치평가 능력이 그냥 생명줄 그 자체가 됩니다.
야, 내 장부에 수백억 꽂아놓고 잠이 오려면 진짜 철저하게 분석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런 살벌한 조직에서 진짜 원하는 인재의 모습이나 조직 문화는 대체 어떤 걸까요? 과거처럼 뭐 따뜻한 가슴 이런 거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따뜻한 가슴 같은 추상적 키워드는 이제 다 잊으셔야 합니다.
잊으라고요?
네. 2026년 진옥동 회장이 선포한 Great Challenge 2030의 핵심 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진즉퇴, 즉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아주 매섭고 강렬한 위기의식입니다.
부진즉퇴요? 무섭네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게요,
신한웨이 2.0에 명시된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실패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네, 아니 잠깐만요, 전문가님.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서 의미 있는 실패를 허용한다고요? 솔직히 제가 실무자인데 벤처 기업에 500억 원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임원진한테 비록 500억을 날렸지만 의미 있는 실패였습니다. 이러면 제 목이 무사합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하, 그렇게 결과만 보면 당연히 안 맞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무턱대고 저지른 사고를 봐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캐피탈 IB 조직은 말씀드렸듯 무조건 안전한 길만 가서는 아예 도태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금융 같은 안전판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베팅해야 하는 그 IB 조직의 DNA를 건드리는 겁니다. 만약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거쳐서 베팅했는데 외부 변수로 실패했다면 회사는 그걸 귀중한 데이터와 경험치로 축적하겠다는 통찰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해서 지키는 안전보다 치밀하게 계산된 실패가 낫다는 겁니다.
아, 무능한 안전제일주의보다는 치밀한 도전을 높게 산다는 거군요. 그럼 당장 이 야생 같은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재무, 회계, 자본시장법에 대한 아주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둘째, 수많은 기업 중에 진짜 위험을 가려내는 리스크 감각과 밸류에이션 능력.
네, 가치평가 능력 중요하죠.
마지막은요?
셋째, AI와 디지털, 즉 AX와 DX를 도구로 활용해서 산업의 큰 비율을 읽어내는 선구안 통찰력입니다.
와, 쉴 새 없이 달려왔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참 많은 걸 짚어봤습니다. 조달의 불리함을 그룹의 신용도로 덮고 또 부동산 PF라는 상처를 과감한 수술로 베어낸 뒤에 이제는 무려 110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으로 돌격하는 신한캐피탈의 역동적인 스토리를 갈무리해봤습니다.
네, 아주 파란만장하죠.
여러분도 이 텍스트 더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셨길 바랍니다. 겉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는 고수익 비즈니스 같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리스크 선별 능력과 끝까지 책임지는 끈기가 있다는 점, 이거 꼭 여러분의 삶이나 비즈니스에도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신한캐피탈이 AX, 즉 인공지능 전환을 생존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만약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현금 흐름 분석이나 적정 가치 평가, 심지어 유망한 기업을 찾아내는 딜소싱까지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시대가 온다면요.
오, 금방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자기 장부의 수십, 수백억 원의 위험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그 캐피탈 IB 인간의 진짜 무기는 대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진짜 무기라?
데이터가 미처 보지 못하는 창업자와의 신뢰일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을 향해 방어세를 당기는 위험을 감수하는 담력일까요?
와,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완벽한 수치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여러분만의 무기는 무엇이 될지 스스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에너지 넘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